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4페이지 시편 32편 32편 10절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한 절씩 교독해서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유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무슨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니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묻고 그런 관계를 갖기를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것이 꼭 있어야 하고 구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죄로 잠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회복한 시편 32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조건에서도 이와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회복하여 갖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은 죄 자백한 자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권고하시는 것에 잠시라도 이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연결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게 8절의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좋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반응해도 9절의 권면은 그 필요성이나 공감에서 상대적으로 뭐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확고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들어야 할 말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 내용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문맥 속에서 보면은 6절에서 말한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8절에 연결해서 이 내용을 경계의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위험이 있고 자신 또한 경험했던 시인 자신 또한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가 가르쳐 보이신 길 곧 그의 말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분별함이 없이 자기 원함을 따라서 고집을 부르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을 함께 덧붙여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진실로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특히 죄를 범하였을 때에 노새같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써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를 범해놓고도 진짜 고집을 부리면서 어떤 이유도 저런 이유를 하면서 이 죄를 자백하기를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미워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일시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말한 뒤에 시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제 10절에서 삶을 다르게 사는 두 부류에 대해서 앞서서 말한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이제 말하는 두 부류이기도 합니다. 삶을 다르게 사는 두 부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과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두 다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이 사실을 말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악인의 길이 아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길로 가기를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악인과 그의 길을 생각할 악인과 그의 길은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의인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다시피 의인과 함께 악인을 꼭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거의 그래요. 시편에서 더욱 그것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서 강렬하게 둘이 얼마나 다른 인생과 결론에 이르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대조적인 언급이 시편에서도 막 계속 나오는데 또 두드러진 장이 이제 37편 간데 보면은 이제 그 두드러져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가.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잘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부류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왜 이게 의인들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의인들만 말하지 않고 악인들을 이렇게 함께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악인의 길을 잠시라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답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의인의 길만 말을 해야지. 당연하지. 뭐 그냥 의인의 길 그게 목적이라면 의인의 길만 말해도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악인의 길은 뭐 말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8절만 있으면 되지 뭐 9절이 뭐 필요하냐 말한 것과 같은 논제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여기서 악인을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자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의 길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 그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어떤 것을 이 악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연관지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대응해서 말하는, 의인을 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악인을 같이 강조해서 또 이면적인 다른 내용을 덧붙여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악인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대응해서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기 악인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대응해서 말한다고 하면 그럼 이 악인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의 모습과 삶의 특성과 본질, 결론 등을 보게 함으로써 경계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이 악인이라는 말이 다양한 배경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니까 그저 악만 행하는 내놓은 사람, 누가 봐도 저는 저 인간은 악인이야.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악인을 규정하면 안, 성경에 나온 악인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흑인이 악인을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모습에 대응해서 말하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나 모습과 대응해서 이렇게 악인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쓴 시편 속에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는 사울과 연관지어서 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악인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을 두고 이 악인으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배경 속의 행동과 모습을 담고 있는 어떤 대상을 악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는 성경의 악인으로 말하는 그 다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조해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경의 그 악인과 의인을 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만 딱 규정해서 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말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아닌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의인 중에서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악인을 말할 때 우리는 획일적으로 이 세상에 내놓은 그 악인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 어떤 모습에 대응해서 이 악인을 말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지서를 보면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스르며 행하는 자를 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 현실 공동체 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악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돌아와야 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죄하지 않고 너희는 끝난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이게 본문의 악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본문의 시인 또한 자신이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과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그러면 그런 식의 고려를 한다면 여기서 문맥에서 이런 32편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이 시인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이겠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 힌트입니다. 여기 악인을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과 대조하는 표현은 의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뒤에 11절에도 바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질 않고 악인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대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악인은 1차적으로 뭘 문맥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악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악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저 사회적으로 악하다고 한 것을 행한 사람, 두드러지게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을, 죄를 범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정하는 이 악인의 개념은 여기 시인이 말한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사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금 여기서 악인이에요. 이것을 앞서 말한 내용에 연결해서 말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 범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를 않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또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서 보호하시는 것을 원치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악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는 원치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당연히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자기 본성을 따라 자기 원함을 따라서 행하며 고집을 부린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대조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의 본성과 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가 악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죄가 있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인인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은 그런 악인의 모습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또는 의인이 함께 알고 경계해야 할 사실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경계할 악인의 어떠함을 함께 알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을 잠시라도 또 부분적으로라도 가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흠모하고 이렇게 동경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된 자들에게 악인을 말하는 이유는 본문의 시인의 경험을 연결해서 말한다면 죄를 범하고 입을 열지 않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악인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죠. 사울 왕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를 악인으로 말합니까?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한때는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기도도 하고 치러 갈까요? 이렇게 묻기도 했단 말이에요. 나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가 악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한 때가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본성과 원함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관련해서 말한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거역한 것, 완고한 것,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그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어도, 몸을 담고 있어도 그게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지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행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악인을 특징짓는 모습인 것을 암시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시인이 악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대조해서 말한 것은 그런 경계를 위함이에요. 다른 의인이라고 써봐도 되잖아요. 의인으로 바로 써도 되잖아. 그런데 그 말을 안 쓰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포인트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 곧 의인들에게 악인을 함께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악인들에 대한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너희들은 복받지만 악인들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저렇게 비극스럽단다. 그들에 대해서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위로받으라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위험과 유혹을 의인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32편에서 시인은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 특히 죄를 자백하지 않고 행하는 자이니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이 여기서 악인을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대조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평범한 일로 취급하지 말고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행하며 사는 것이 악인인 줄을 알고 또 악인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인 줄을 알고 잠시라도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경계하며 조금이라도 흠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함께 곧바로 연결돼서 언급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악인이 다다르게 될 최종적인 내용을 많이 말합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 결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시인은 그들의 삶에서부터, 악인의 삶에서부터 이제 궁극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슬픔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대신 자신을 의지하며 스스로 행하는 자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 의인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니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더 즐겁고 편안해 보이고 더 잘 살고 우리들보다 더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옛날부터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부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기자가 그런 것을 말했잖아요. 우리 73편 옛날에 수련회가 살폈잖아요. 그리고 생생하게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뼈저리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다 말입니다. 막 분노에 차는 거죠, 사실은. 실족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 늘어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 기자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의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고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외면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실제로 시편 73편 기자도 나중에서야 이제 탁 깨닫게 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현재 조건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고 잘 되고 평안해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 조건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잠시 후에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의 결론이 너무나 비극스럽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고 네가 본 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그 결론을 팍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짐승같이 생각했다고. 결국 악인에 대해서 말한 그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73편은 나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삶의 결론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겠죠. 아니 그게 뭡니까? 응?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잘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슬픔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여기 슬픔으로 번역한 말은 다른 곳에서 성경이 다른 곳에서 슬픔으로도 번역되지만 고통, 근심, 간고, 상처 이런 등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슬픔, 고통이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같은 성경에는 고통으로 더 많이 번역해요. 그런데 이 고통, 슬픔은 그냥 단순히 외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정신적, 육체적 슬픔을 다 대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인들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은 아, 그런 슬픔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겪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악인들에게 고통 또는 슬픔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슬퍼할 일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게 뭡니까? 뭐 고통스럽고 슬픈 어떤 사건이나 환경과 일 때문이 아니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조건을 악인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7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샬롬, 평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악인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강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아래서 살고 그것이 자신의 결론이 되는 이 악인의 삶과 운명을 아십니까?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의 모습과 운명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 시인은 거기서 악인에게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악인의 결론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잘 나가고 괜찮고 뭐 늘어나고 뭐 평안해 보이고 해도 잠시 후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잠시 후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너무 슬픈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또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멸망하는 미래예요.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92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흥왕한다 해도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현재의 형통함과 현재의 평안함, 현재의 재물의 증가, 자신만만함, 흥왕함은 모두 슬픔과 고통이 드리운 조건에서 갖는 것이고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러함을 시편 73편 기자처럼 못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모습, 곧 의인의 생각과 삶, 아니 악인의 생각과 삶,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결코 좋게 여겨서도 안 되고 잠시라도 동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 의인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인이 궁극적으로 이 악인을 말하는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런 악인과 다릅니다. 삶에서도 다르고 그의 뒤따르는 결론에서도 다릅니다. 악인과 다른 삶의 모습과 또 사는 길, 또 다른 결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여기서 악인의 반대되는 부류로 의인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 말하여서 그것을 이제 또 똑같이 강조합니다. 물론 뒤에 11절에서 의인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시인은 악인의 대응되는 자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 말하여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것은 이것 또한 앞서 말한 것에 연결해서 뭔가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또는 의지하는 자를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힘든 조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시인은 지금 앞서 말한 것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예요? 곧 죄를 범해도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며 이게 회개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신뢰하는 자예요. 죄를 범해도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데도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신처로서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길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또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굴지 않고 자신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 곧 죄 지은 조건에서 죄 용서받는 것까지 또 자신의 안전과 나아갈 길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시인은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범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죄를 자백하며 그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니까? 의탁합니까? 잘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악인은 흉내를 못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이 왜 주를 만날 기회에 주께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이죠. 또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르쳐 보이신 길을 왜 따라가고자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며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악인과 다른 의인,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악인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게 다양하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만일 잠시라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사람이 잠시라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상태에서 나오라고 권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에 감지해요.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징계하여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 하나님의 대응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병력을 의지하는 것, 군사력, 무기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죠. 또 주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 또 재물을 의지하는 것, 또 다른 신, 우상을 이렇게 의지한 것,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다루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대상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것도 좀 의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다룹니다. 그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은 하나입니다. 한 통째예요. 뭐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허용이 안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이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양분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1장에서도 기자가 말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시편 135편 기자는 그것을 곧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다 부정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17장은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 데 반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길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 11장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 악인의 뒤따르는 것과 이걸 비교해 보세요. 이건 극단적인 대조예요.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고 결론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에워싸는 거예요. 두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조건에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른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 도움을 주는 것 정도만 이렇게 축약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를 말하기 위함이면 너희를 그 상황에서 건지리라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네가 어려움에서 건져줄게 이 정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 계속 많이 나왔죠. 여러분 선지서도 할 때도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설명도 하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번역입니다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 인자하심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말 번어로 딱 번역하기 어려워요. 히브리말 자체가.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인자, 은혜, 은총, 성실, 긍휼 뭐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함으로써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이 말로 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말이 담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영어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love라는 말을 앞에다가 수식어를 계속 붙여요. 뭐뭐한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은 변함없는 사랑, 또 어떤 성경은 확고부동한 사랑, 어떤 성경은 불변의 사랑, 또 어떤 성경은 신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야만 이 헤세드를 설명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관계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 확고부동한 사랑, 신실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못 보는 사랑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도, 심지어 죄범한 조건에서도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시편 25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이렇게 구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죄 있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범한 조건에서도 우리들이 붙들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헤세드입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 당시에 회개할 때 그들이 붙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함으로,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 등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 시인은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뢰하는 자를 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르시로다. 죄 용서하시는 데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두르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경험으로 말을 하면 범죄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헤세드로 두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신다, 이게 에워싼다는 게 이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된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사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사환이 이제 보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사환에게 지금 자기 주위에 무엇이,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줍니다. 이 사환이 본 것은 자기 성읍을 꽉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본 겁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환에게 눈을 떠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 정도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르는 아람 군대 같은 것이 있지만 그 아람 군대를 능가하는 불방 불말과 이 불병거로 이렇게 두르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두르심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의 실행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언약적인 사랑의 적절성이 있는 병거니까 병거에 대응해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실행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호든 뭐 우리를 지키는 것이든 또 피로를 채우는 것이든 뭐 갈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든 또는 담대히 나아가도록 붙드는 것으로든 다양하게 언약적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 멈춤 없이 있다는 것을 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그렇게 붙드시며 지키십니다. 그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시편 5편 기자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어서 의인을 신뢰하는 자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의인을 향한 이 세상의 공격,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어떤 것들, 특히 뭐 사단의 공격까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를 이렇게 신뢰하는 자를 애워싸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인자하심이 두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의 두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똑같이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인의 경험에서 보듯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을 거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계셨고 결국 그는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두르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담대하게 진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확고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고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체험적인 확신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지나온 역사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들이 모두 확인하고 경험하고 증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에게 보세요. 본문의 증거를 삶 속에서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악인에게 있는 슬픔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두르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을 안 시편 143편 기자는 아예 매일 그것을 보며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무엇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의 인자예요. 여기 인자한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듣다라는 말에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역한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주의 인자예요. 오늘도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구원과 보호와 돌봄과 인도하심을 듣고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오늘 아침에도 보고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어서 구한 것입니다. 내게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가 자신들을 항상 두르고 있었지만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아온 조건에서 어느 날 한날 그때의 그 한날 새벽에 진실로 하나님의 인자가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5편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새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자기들만 눈에 보는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요. 그리고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정말 이 110편, 143편 기자가 아침에 주의 인자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 그들은 새벽에 본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없어도 그들은 자신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인자로 두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 143편 기자는 그걸 구한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주의 인자를 보고 듣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히 드러내신 그 언약적인 사랑을 지금도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주를 신뢰하며 주를 자백하는 그에게 자신의 언약적인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끼도록 가르쳐 보이시면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143편 기자와 같이 그런 간구를 합시다.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갖자는 거죠.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를 듣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주의 인자를 듣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매일같이 보며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진실로 주를 의지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는 것입니다.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알고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삭막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딱딱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이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합시다.